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아름답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갈급한 심령, 그리고 배고픈 심령,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섭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들이 와서 저희들의 생각을 분산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서 13장, 14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자들, 열두 그 취입입니다. 두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은 다른 소리 했습니다. 2명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떠나갈 때는 모두 다 12명이 다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근데 40일 후에는 돌아올 때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들 생각으로 자기네들 눈에 본 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본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본 그곳에 있는 그 아낙 그 자손들 아주 자이언트들이 있고 자기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을 불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하루 이틀 후에 그 사람들 열 사람이 다 죽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의 그 신앙을 비춰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살이 제가 예를 들었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죽는 조그만 날파리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고 1년 내지 2년 때로는 3년까지 개천가에서 그 조그만 그 애벌레로 물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2년, 3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딱 하루 살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하루 살고 죽는 그러한 곤충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길면 길다고 할까 70년, 80년, 때로는 90년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해가면서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될까? 오늘 이 그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제목은 너무나 평범한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3년을 배워도 배우지 끝이 안 나요.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알면 알수록 또 모르면 모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또 순종하기 힘든 이런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끝까지 너희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뜨거워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두 사람, 10명 중에서 두 사람 확률적으로 봐도 10명하고 2명의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돼. 12대 2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참 믿음이 작다 하는 얘기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갈렙은 나중에 그 여호수아기 그 14장에 보면은 그 자기가 85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그 자기의 그 동료였고 또 그리고 연소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험악한 산지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그곳의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그 아낙 자손 중에서 그 열 명이 제일 무서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거기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그 아르바라고 하는 제일 큰 그 자이언트들이 산 곳이 바로 기리앗 아르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쾌히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갈렙이 얘기하느냐 하면은 참 기가 막힌 그 요청과 고백을 합니다. 거기 그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 그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45년이 지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팔고 또 버리고 좋음은 받아먹고 싫으면 탁 뱉어버리는 이러한 그 얄팍한 그러한 시대,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5년을 그 광야 생활을 같이 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합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다 합해서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세대에 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자, 믿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인스턴트 그 푸드에 맥도날드 스타일의 그 구원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것이 마귀들의 짓입니다. 마귀들의 짓.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강도 한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쉽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 살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피가 흘리고 하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닿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아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안 되면은 깊이 깨닫는 데면은 정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것을 말로 믿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손으로 그다음에 내가 발로 그다음에 내 온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타협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정도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가게끔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스타일 이 세상 스타일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반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좁은 길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계속 가라고 협잡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쉽고 넓은 길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해서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가르친 것이 옳다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죠. 성경이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미혹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미혹을. 미혹이 뭐냐? 미혹이. 미혹이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말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가 미혹을 제대로 알면은 거기서 정신 차리고 돌아설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내가 성령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서 멀어지면은 사람들의 귀에 더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그 혼탁한 그 영의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어떤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방법, 사탄에 하는 그러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마태복음 24장 그 13절에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끝까지. 마가복음 13장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나중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이제 창녀로 생각되는 그러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다음에 주님의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누구인 것을 알았더라면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자기네들 속으로 그렇게 수군거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왔을 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붓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나를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내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머리 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이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말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뜻은 자기가 그 참 악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에게 와서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하죠. 그 뜻에는 앞으로 더 이상 죄지지 말라 하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곳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그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에 있던 문둥이들이 그 문둥병자들이 일단 그 유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둥이가 되니까 서로 같이 사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안 있다가 서로 죽을 테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사는데 예수님이 제약한 된 소리를 듣고 10명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게 다 고쳐줬더니 다 갚아버리고 그 중에 그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 이방인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문둥병자에게 나은 문둥병자에게 누가복음 17장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원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 이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육신이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똑같이 다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혼자만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 정말 예수님에게 치유함 받고 좋아서 자기 가족들에 돌아간 사람들이 나머지 아홉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에요. 온 것. 예수님에게 다시 온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보시는 그 중심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했는가.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준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서 그 장님이 있죠. 장님. 18장 42절에서부터 보면 42절 41절부터 보면 그 여리고에서 이제 장님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그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원래 그 뜻이 아주 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I want to regain my sight.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전에 눈을 떴었는데 어떻게 병이 들어가지고 눈이 다시 감겼어. 눈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장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력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도 똑같이 여기의 뜻은 내 믿음이 너의 그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쓰여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장님의 그 중심 장님의 그 깊은 뜻은 예수님만이 나를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소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앞에 그 도시입니다. 그 이렇게 사거리로 갈려지는 데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서 이제 그 절기 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길 통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 예루살렘 그 앞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다가 모든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구자들이 거기에 쭉 앉아서 이제 그 동량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에티오피아 같으니 거기도 그래. 거기도 그 정교회, 그 주일날 돼서 그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장님 안주명이들 쫙 앉아서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히 이 사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리 높여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른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어요. 목소리가 큰 것도 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번 찬스가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기록 가망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하고 정말 죽기 살기를 매달려서 있는 목소리를 다 내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누가 그러냐 가서 찾아봐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신 그런 내용 똑같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세 번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보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이것은 똑같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찾고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시간이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리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 장님이나 또 이 문둥병 환자나 또 그리고 그 참여했던 그 여자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 죄를 살 뿐이 없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요 앞에 우리 요 앞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벅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그러는지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주 아메리칸 그 심벌입니다. 심벌. 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드라이브인 해가면서 마시고 그 안에서 뭐 신문도 보고 그 안에서 성경 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 셀베이션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런 스타벅스 스타일로 우리의 믿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셀베이션이 그렇게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컴프로마이즈, 타협해가면서 그 다음에 적당히 쉽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다음에 한 구절 읽고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러고 갑니다. 제가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보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지만은 그것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참 고귀하고 높고 그리고 참 보배롭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따라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 포뮬라를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서 2 곱하기 3은 6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그 구원의 공식을 가지고 그러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잘못이에요. 잘못.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 성경의 깊은 뜻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참 예수를 알면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참 믿는다면 내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 내가 입을 소리 질러서 내가 믿어요 내가 찬양해요 하면서 공중 뛰어도 그거하고 내 속하고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겉에 보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보면 끔찍끔찍해요. 그 저 중범죄자들 그 크리미널 중에서도 아주 하이 크라임 하는 이런 사람들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서 또 때로는 아주 고급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런 데 이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넥타이 메고 얼마나 아주 그 스칼라틱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얼마나 그 노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페이크 스마일을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 돌아서서는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 이 미국 사람. 이 미국에 제가 오래 살면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참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서 자기네들의 그 적이 되고 자기네들이 그 경쟁의 상대가 되면은 이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아주 겉으로 친절하고 뭐 같이 뭐 소셜 그 게더링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일단 자기의 그 경쟁 대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됐다. 보통 우리가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그다음 예수 믿고 내가 옛날 사람에서 돌아섰다. 그런데 저는 그 컨버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질이 아주 완전히 DNA가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안 가던 교회를 가는 그것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거꾸로 돌아서 그래서 이제 남들이 가던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찾아서 외롭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손가락질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것이 가장 값되고 보배롭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너무 그 엔카운터링 하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걸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점점 그냥 말이 없어져요. 조용해져요. 그리고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그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높고 넓고 한 그것에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지 않고 마치 독수리처럼 참새들이나 여기서 짝짝짝짝짝 하고 서 있다가 조금 하면 그냥 호락폭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어도 호락폭 돌아오죠. 독수리는 높이 떠서 빙 돕니다.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가는 이러한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보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뭐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디베이터블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이 그들이 이 돈을 모아서 연금을 해가지고 선교헌금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보내고 아니면 자기가 들리고 했는데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항상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여기 그 오베 영어 성경에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순종하다 하는 얘기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간 그것도 여기서 있겠죠. 그것을 가시고 순종하면서 내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볍게 휘파람 불면서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수도 없이 많이 고통을 당했죠. 어떤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라 하는 겁니다. 이루어가라는 건 그만큼 더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 앞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낮아지라는 겁니다. 종처럼 낮아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내려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만큼 더 낮아진 것을 우리가 배우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순종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더 이루어가라 라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말이 없어지고 더 그리고 신중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두운 데서 내가 빛이 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내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내 양심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도 빨리 내가 돌이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참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험도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이 깜깜하고 세상이 악한데 악한데 휩쓸리지 말고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르게 살아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이 그 세상과 가는 세상이 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지 말고 내가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취직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에 8시간 같이 보내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내 태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당연히 합니다. 아니면 뭐 입을 삐죽거리거나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고 가죠. 그러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의 눈 때문에 내 신앙이 내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전에는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초신자 때죠. 초창기 때. 그때 밥 먹을 때 뭐 기도하는 거 그거 그냥 몰래 남들이 볼까 안 볼까 해서 얼른 고개 숙이고 잠깐 하고 그냥 후다닥 먹어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아니죠. 차차차차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나의 이 그 영광스러운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정말 disgraceful 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옛날에 같이 골프 치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간데 어딥니까?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중에서도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로들도 있고 뭐 다 집사들도 있고 괜찮아 마셔. 처음에는 저는 마셨어요.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 근데 가슴이 제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야 난 안 한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안 마셔. 괜찮아. 얘도 장로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끝까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시 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마시는 장로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 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봐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누가 나이롱이고 누가 진짜인가. 이것을 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높임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 참 그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거기서 구별이 돼, 분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냐, 아니면은 내가 믿는 척하고 그리고 오다가 내가 딴 데가 더 좋으면은 얼른 자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거기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믿는 사람에게 주는 능력인데 이 구원이 그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salvation 그 헬라 말로는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그 끄집어낸다 하는 뜻이에요. deliverance 그 어두운 데서 또는 그 죄악 속에서 끄집어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그 13절 14절에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해서 그 문을 통해서 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또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죄를 가진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죄에 얽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피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그 자리로 그 좁은 길로 가는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 그 사탄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하는 것은 그 구원 받을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또는 예수님의 손을 놓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그러한 그 술책이고 또 속임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 내가 기분이 상할 때는 내가 또 이게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우리의 그 업다운이 이게 막 항상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죄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가 뭘 이 그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맨 죄 천지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생각도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몰라요. 죄가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일부러 알면서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안 가겠고 내가 안 가고 내가 지옥을 가겠다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남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재림이 이제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먼 훗날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그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가 되고 왕이 통치가 되고 수상이 되지만은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 열 거울 맞고 한 거울 맞고 헤쳐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버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양과 염소를 심판을 다 허시고 난 다음입니다. supposedly 양들만 살고 있는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도 죄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에도 낙태를 하고 그때에도 몰래 호모섹스들을 하고 그때에도 몰래 거짓말하고 그럴까? 그때에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여서 데모하고 우리가 오르니까 이거 하시옵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모할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생각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구약도 적용이 되고 신약이 적용이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영원히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아무 맥 없이 그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피해 다니고 그리고 같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어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에는 왕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할까? 참 그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 죄가 무서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게 하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이 이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꼭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 시편 119편에도 나온 것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서 그것이 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참 고백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십사라고 주님 앞에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봅니다. 그 구원으로 가는 그 좁은 길, 끝까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그 3장 8절에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그래서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는 그 순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열차를 탔습니다. 그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자갈밭이고 때로는 이것이 홍수가 나는 그러한 그 자리를 그러한 길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고난의 길을 거쳐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감수해가면서 또 참고 인내해가면서 또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총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그 다음에 확고부동한 믿음의 그 차이는 마지막 때 이게 천국과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고부동한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홍수가 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그런데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그 능력만 나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많이 크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들어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계속 씹고 또 그 다음에 삼키고 또 그 다음에 묵상해가면서 이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길, 그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가는 길이지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더 크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요번에 김영호 선교사님 보면서 그렇게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런 차가 세 번을 굴렀으니까 그 얼마나 참 물론 시트벨트를 해서 몸은 살았지만은 얼마나 몸이 막 다 막 안에서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프고. 그런데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참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순종과 그 행동.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을 쉽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일 수 있는가? 내 순종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인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렇게 정말 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참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12년이 이제 다 갑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의 마지막 달에 내 자신을 보라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faithful 했는가? 충성되었던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한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 우리 한번 그 반성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나머지 이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그 읽었던 그런 그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짐 엘리옷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 그 다음에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 다섯 명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다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1955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 라이프 잡지, 큰 잡지인데 거기에서 열 페이지에 사진을 쫙 지내가지고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28, 29살부터 30대 초반에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그 다음에 피트 플레밍, 로저 요드리안, 그 다음에 에드 맥컬리, 이 다섯 사람 전부 다 대학교 갓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콜링에 자기가 순종해서 얼마든지 여기서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 잡지 그 기자가 그걸 쓰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그 큰 타이틀이 그 뭐라고 거기다 영어로 썼냐면은 What a unnecessary waste.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불필요한 그러한 그 waste 뭐라고 그러죠? 낭비다. 다섯 명의 그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래요.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죽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사람 그 저 라이프 기자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그 기자에게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소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절대 그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래요. 그 아우카 쪽에 그 살인 그 그 카니발, 야만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 이후에 1990년대, 90년, 92년, 93년인가 그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거기서 제가 아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네이센트 그 다음에 그 저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인디안 민카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한테 그 저 네이센트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하고 자기 눈 자기 그 고모 네이센트의 그 시스터였던 그 레이첼 세인트가 가서 거기 찾아가서 그 자기 아버지 죽은 그 강물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아우카 인디안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프로세스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라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것을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아주 심플하게 삽시다.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가 뭘 내가 계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머리 이렇게 잘 쓰지 말고 심플하게 우리의 그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플하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다 읽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치 그 열 명의 정탐꾼이 가서 내가 저 자이언트들하고 싸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라고 악평을 한 거죠. 우리는 내가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프로세스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너무 계산적인 너무 내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스타일의 그러한 그 셀베이션을 우리가 찾는다면 여러분 이번 2012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도 같이 따라서 사느냐 좁은 길을 나도 가느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을 체크업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려서 그래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의 그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참 누가 보건 안 보건 그 말씀을 복종해서 내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참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간곡한 그 부탁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아버지 우리 2012년을 여기까지 우리가 적당히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 흔들어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끝까지 좁은 길로 협잡한 길로 그리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만 하며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붙들고 내 손을 붙들고 때로는 나를 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 저희들 더 굳은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더 성장이 되고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성숙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번 2012년이 다가기 전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낮아지는 이러한 이 시간, 이 세대, 이제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혼탁스러워지고 점점 더 우리들의 그 영혼을 그 옆에서 유혹하는 그런 때이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우뚝 서서 그리고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그리고 정말 끝까지 점도 없이 험도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미 성도들 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더 낮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들을 꼭 축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참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 겉을 긁어보았습니다. 예,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자비였고 또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예, 저희들이 더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탄 마귀가 유혹으로 또 직접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주님 앞서서 주님 하시고 축복. 아버지 하시고 축복.